여러분, 우리가 막 대사까지 다 외울 정도로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네, 뭐 인생 영화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영화의 감독판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오프닝 씬이 끝나고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타임라인이 막 엉키고 포커스가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전 장면이랑 묘하게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 이질감 순간적으로 딱 멈칫하게 되잖아요. 이거 편집 과정에서 생긴 설정 오류인가? 아니면 내가 이 장면들의 진짜 연결고리를 여태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건가? 막 고민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깊이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그 멈칫하는 순간에 있거든요.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죠.
네. 오늘 우리는 뭐 종교적인 신념이나 특정 교리 같은 건 완전히 내려놓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혔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고대 텍스트 중 하나를 해보해 볼 거거든요.
바로 로버트 바노이 박사님의 구약 역사 강의 노트에 담긴 창세기 2장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창세기 2장은 단순히 1장을 요약하고 반복하는 복사본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목적을 가진 이야기인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거대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이 강의 노트랑 관련 문헌들을 통해서 파고들 부분은 그냥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걸 보는 거죠?
수천 년 전 고대 히브리어 텍스트에 숨겨진 그 미세한 문법적 뉘앙스, 그리고 특정 단어 하나가 가진 서사적인 힘, 또 고대의 지리적 단서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충돌하는지 그 이면의 논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와, 오늘날처럼 막 정보가 홍안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이렇게 층이 두터운 고대 문헌의 이면을 읽어내는 과정은 그 다채로 의미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맥락을 추적하는 거니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해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아주 훌륭한 지적 훈련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의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명한 학자들조차 창세기 2장을 1장의 중복이나 충돌하는 반복이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19세기 무렵부터 학계를 지배했던 이른바 문서설이라는 비평적 관점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문서설이요?
네. S.R. 드라이버 같은 비평학자들의 주장이 대표적인데요. 이분들은 이 텍스트가 단일한 작가에 의해 한 번에 쓰인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아, 여러 문서가 섞였다는 거군요.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를 하나의 창조기사, 즉 구조적이고 우주적인 스케일을 강조하는 피문서, 제사장 문서로 분류하고요.
네.
그리고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를 인간 중심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두 번째 창조기사인 제2문서, 야외 문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두 개의 독립된 문서가 후대에 편입되면서 그냥 하나로 섞여버렸다고 보는 거네요.
네, 텍스트를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사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가 꽤 쉽거든요. 1장에서는 우주적인 스케일로 빛, 바다, 식물, 동물, 인간이 순서대로 쫙 창조되는 장엄한 과정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엄청 스케일이 크죠.
그런데 2장에 오면 스케일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인간과 여자의 창조 과정이 다시 아주 상세하게, 그것도 이전과는 묘하게 다른 뉘앙스로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 두 기사를 나란히 이어붙인 불완전한 이중서사로 본 겁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건 이들이 창세기 2장 4절을 정확히 반으로 쪼갠다는 사실이에요. 앞부분은 피문서의 결론으로, 뒷부분은 제2문서의 새로운 시작으로 나누는 거죠.
2장 4절이라는 그 한 문장을 억지로 반으로 쪼개서 두 문서의 경계선으로 섬긴다는 거네요. 이거 듣다 보니까 약간 영화 소편 시작될 때 나오는 오프닝 자막이 딱 떠오르네요.
오, 영화 자막이요?
네, 그 자막이 전편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요약해주는 기능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건에 망이 오른다고 선언하는 기능인지, 그 역할을 두고 학자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셈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역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숨어 있거든요. 이 텍스트의 구조를 푸는 마스터키 같은 단어죠.
그게 어떤 단어죠?
2장 4절에 등장하는 보통 한국어로는 대략 혹은 내력으로 번역되고 영어로는 generations로 번역되는 단어, 바로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단순히 역사나 족보를 의미하는 단어 아닌가요?
표면적인 번역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어원을 파고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단어는 나타 혹은 생산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얄라드에서 파생된 명사거든요.
얄라드, 나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이 구절을 단순히 일장에서 벌어진 우주적 창조 과정을 요약하는 결론표로 보거든요. 구조와 족보를 중시하는 피문서의 전형적인 마무리 방식이라는 거죠.
아, 그런데 제가 반오해 박사의 강의 노트를 보니까 그 결론표라는 해석에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텍스트 전체의 패턴을 무시한 해석이라는 게 반오해 박사의 지적이죠. 창세기 전체를 넓게 펼쳐놓고 보면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총 10번 등장하면서 책 전체의 뼈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0번이나요?
네. 그런데 2장 4절을 제외한 나머지 9번의 쓰임을 분석해보면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이전 사건을 요약하는 결론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예외 없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에 도입부로만 사용되죠.
자료에 나온 예시들을 보니까 그 패턴이 확실히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약 비평학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그 뒤에는 데라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요약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혀 아니죠. 데라에게서 무엇이 파생되어 나왔는가, 즉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거대한 새로운 스토리가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거든요.
37장의 예시도 똑같습니다.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라고 선언하지만 정작 그 뒤를 채우는 건 야곱 본인의 과거 회고록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겪는 그 파란만장한 미래의 스토리죠. 즉 고대 히두리 문학에서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A라는 기원점으로부터 결과적으로 무엇이 뻗어나왔는가, 이것을 가리키는 강력한 전방향 지시등입니다.
전방향 지시등? 와, 표현 좋네요.
네,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렌즈를 갈아 끼우고 앞을 향해 포커스를 맞추는 장치인 거죠.
아, 그래서 반오해 박사가 영어 성경 NIV의 번역 방식이 약간 아쉬움을 표한 거군요. NIV는 2장 4절을 이것은 무엇의 기록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원어가 가진 그 역동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맞아요. 단순히 과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기록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이후에 거기로부터 과연 어떤 역사가 파생되어 나오기 시작했는가, 이걸 선언하는 아주 역동적인 오프닝이라는 거네요.
네. 따라서 창세기 2장을 1장의 단순한 복사본 혹은 모순된 이중서사로 치부하는 것은 텍스트의 고유한 문학적 장치를 오독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2장은 1장의 그 장엄한 우주적 무대 세팅이 딱 끝난 후 그 결과로 파생된 특정 인물, 즉 인간과 에덴이라는 특정 장소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장이 단순한 요약고본이나 반복이 아니라면 대체 이 텍스트 내에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2장 읽으면서 2장이 마치 작가가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전에 하나하나 공들여서 세워두는 치밀한 빌드업 과정 같다는 인상을 엄청 받았거든요.
아주 예리한 시각입니다. 텍스트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2장의 진짜 목적은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3장에 등장할 서사적 클라이맥스, 즉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무대 준비 과정임이 드러납니다.
무대 준비?
네. 3장의 사건이 문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몇 가지 아주 필수적인 조건들이 필요한데, 2장이 그것들을 하나씩 무대 위에 착착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 배치 과정이 정말 디테일하죠. 일단 에덴 동산이라는 지리적 위치랑 환경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잖아요. 강이 어떻게 흐르고 어떤 보석이 있는지까지 전부 다요.
사건이 벌어질 물리적인 현장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무대가 어디인지 명확해야 나중에 그 무대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의미를 가지니까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무대 위에 절대적인 규칙을 하나 딱 설정한다는 겁니다.
선악과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죠. 만약 이 규칙이 2장에 미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3장에서 일어나는 뱀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은 서사적인 무게감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캐릭터 설정도 엄청나게 구체화되잖아요. 1장에서는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우주적인 관점에서 스치듯 지나갔는데, 2장에서는 아담이 막 동물들 이름 짓고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는 과정을 마치 슬로우 모션을 걸어놓은 것처럼 엄청 길고 상세하게 다루거든요.
맞아요. 하와가 바로 3장 스토리의 핵심 인물이자 사건의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모든 초점이 3장을 향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학적 복선은 2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25절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3장을 위해 철저하게 설계된 장치거든요.
타락 사건 직후인 3장 7절에 나오는 감정선이랑 직접적으로 촥 연결되니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며 느끼는 그 엄청난 수치심, 그것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2장 마지막에 그들의 무결했던 상태를 의도적으로 딱 못 박아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도미노를 치밀하게 세워둔 게 맞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볼게요.
네, 해보시죠.
무대 세팅 잘해둔 건 알겠어요. 서사적 연결성도 훌륭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가 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공격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요?
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허들이죠. 비평학자들이 두 문서가 충돌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순서의 불일치니까요.
그렇죠. 1장을 보면 창조의 순서가 명확하게 식물 먼저, 그 다음 동물, 마지막이 인간이잖아요. 가장 고등한 생명체를 마지막에 두는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2장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무를 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잖아요. 즉 인간, 그 다음 식물, 마지막으로 동물 순서입니다. 이건 솔직히 누가 봐도 명백한 타임라인 충돌 아닌가요?
우리가 읽는 영어 번역이나 한국어 번역본의 평면적인 시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번역본의 한계를 넘어서 고대 히브리어 언어학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언어학이요?
네. 이 엄청난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고대 히브리어 동사가 가진 독특한 문법적 한계에서 비롯된 꽤다 억울한 오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사의 문법적 한계가 타임라인을 꼬아버렸다는 건가요?
현대 영화에는 과거와 대과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시스템이 있죠.
네, 헤드피피, 헤드피피 같은 거요.
맞아요. 내가 방금 한 일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끝내놓은 일인지 동사 형태만으로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고대 성서 히브리어에는 그런 미세한 시제를 형태론적으로 완벽하게 구분짓는 장치가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쉽게 말해서 텍스트에 적힌 동사만 봐서는 이것이 순서대로 방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이미 예전에 완료해둔 일을 나중에 회상하면서 쓰는 건지 알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약간 이런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친구한테서 문자로 나 그거 했어 라고 딱 한 줄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타임스탬프도 없고 이모티콘도 없고 말의 억양도 들을 수 없어요. 이게 5분 전에 했다는 건지 어제 해놨다는 건지 그 문장 자체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전에 나눈 대화의 전체 맥락을 추론해서 파악해야만 하는 거고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기호나 시제 정치가 부족한 텍스트일수록 문맥과 상식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NIV 성경의 번역자들은 1장과의 논리적 맥락을 고려해서 2장 8절과 19절의 동사를 아예 대과거로 번역해버렸습니다.
대과거로요?
네. 2장에서 7절에 인간을 창조한 후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다가 아니라 이미 창설하셨었다로 19절도 짐승을 지르셨다가 아니라 이미 지으셨었다로 번역한 겁니다.
와, 번역 하나가 세상을 바꾸네요. 이미 식물을 심어두셨다, 이미 동물들을 지어두셨다로 번역하는 순간 1장과 2장 사이의 그 골치 아팠던 시간적 모순과 타임라인 충돌이 완전 마법처럼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누이 박사는 2장의 서술 목적이 1장처럼 연대기적 순서를 차례대로 나열하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2장의 흐름은 철저히 논리적 흐름을 따르고 있거든요.
연대기가 아니라 논리적 흐름이요.
네. 주인공인 인간의 무대 중앙에 먼저 딱 창조해놓고 그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동산으로 이끌어가고 또 그와 상호작용하게 하려고 미리 창조해둔 동물들을 무대 위로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하는 지극히 논리적인 서사 구조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자료에 인용된 H.C. 로이폴드라는 학자의 뼈때린 일침이 떠오르네요. 수천 년 전 고대의 편집자들이 1장과 2장을 나란히 이어붙이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명백한 모순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얼간이었을 리가 없다는 지적이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 없이 문서를 합쳤다고 해도 동물과 사람의 창조 순서가 대놓고 뒤바뀐 걸 그냥 그대로 뒀겠냐는 아주 합리적인 반문이잖아요.
문헌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고대인들의 지적 능력을 현대인의 기준으로 얕잡아 본 결과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데렉 키드너라는 학자의 통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6절에 보면 아직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는 황량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아, 네. 이것도 1장에서는 식물을 다 창조해놨다면서 왜 2장에서는 아직 식물이 없냐고 공격받는 완전 단골 충돌 소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키드너는 이 구절을 기상학적인 감언 보고서나 1장과의 타임라인 충돌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죠?
이 구절은 1장 2절에 등장했던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 상태와 문학적인 평행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장치라는 겁니다.
아...
독자들의 머릿속에서 비가 내리고 농작물이 자라는 익숙하고 완성된 세상의 이미지를 싹 지워버리고 완전히 비어있는 텅 빈 무대 위에서 인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고도의 문학적 리셋 버튼이라는 뜻이죠.
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기분이에요. 고대 언어의 문법적 한계나 텍스트의 뉘앙스를 알려주는 장치가 부족할 때 단순히 단어 대 단어로 읽는 걸 넘어서 문맥과 문학적 상식을 동원하는 것이 텍스트의 방향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꿔놓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이 가진 텍스트 내적 무대 세팅과 문맥적 미스터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가 그렇게 치밀하게 무대를 설정하고 있다면 그 무대가 실제로 어디에 존재했느냐는 물리적인 질문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의 지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언어학을 넘어 지리학과 고대 역사 기록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뜨거운 학술적 전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2장에는 이 무대를 관통하는 4개의 강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잖아요.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대 지도에도 있고 세계사 시간에도 배워서 익숙한데 비손과 기혼은 도대체 어딘지 단서조차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지명보다도 스파이저라는 학자의 번역이 보여주는 지형적 묘사가 너무 특이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바이블 주석을 쓴 스파이저가 지적한 부분이죠. 이 강의 흐름은 일반적인 자연계의 강이 가진 지형적 특징과 완전히 반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대라고요? 네.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작은 지류들이 모여들어서 하나의 큰 강을 이루며 바다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보통 다 그렇게 합쳐지죠.
하지만 창세기 2장은 엄청난 수원이 에덴 내부에서 먼저 솟아나와 밖으로 흘러가면서 네 개의 거대한 갈래로 나뉘는 독특한 분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수한 삼각주 지형 같은 곳이 아닌 이상 하나의 강이 네 개의 독립된 거대한 강으로 갈라지는 물리적 지형은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매우 힘들거든요.
물리적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덴이라는 곳은 현실 지도상에 좌표를 찍을 수 있는 실제했던 장소일까요? 강의 노트를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세 가지 주요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데요.
네. 이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해보면 현대 학자들이 고대 문헌의 지리적 묘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시각차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리적 묘사를 홍수 이전의 지형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홍수 이전이요?
노아의 대홍수 같은 전 지구적인 격변으로 인해 지각판이 막 움직이고 지형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재편되었다는 가설이죠. 에덴의 원래 위치는 아마도 지금의 페르시아만 깊은 바닷속으로 수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물리적으로 확실히 존재하긴 했는데 지구의 지리도가 막 엎어지면서 지금은 영영 찾을 수 없게 지워져 버렸다는 거군요.
네.
그럼 두 번째 관점은요?
두 번째는 지명의 재사용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역사적으로 흔한 현상이죠. 영국의 요크라는 지명을 미국으로 이주한 정착민들이 뉴욕으로 재사용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 뉴욕. 딱 이해가 가네요.
대홍수 같은 재난 이후에 살아남은 인류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강들을 발견했고 그 강들의 과거 전설로만 듣던 에덴의 거대한 강 이름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그리움을 담아 그냥 가져다 붙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즉, 지금 중동에 흐르는 강들은 에덴의 원래 강과는 물리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동명인이라는 뜻이죠.
고대인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추론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관점이 등장하죠. 제이시 깁슨의 주장입니다. 만약 수몰된 것도 아니고 지명을 재사용한 것도 아니라면 결국 이 묘사 자체가 물리적인 현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에덴을 완전히 상징적인 공간으로 보는 건가요?
네, 정확한 추론입니다. 깁슨은 앞선 두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든요. 그는 에덴 동산이 역사적 현실 속에 존재했던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대신 그것을 마음속의 정원이라고 부르죠.
마음속의 정원?
네, 역류하며 갈라지는 기이한 강들, 선악을 알게 하는 마법 같은 나무, 사람과 대화하는 뱀, 심지어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서의 아담조차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담이라는 역사적 인물 자체도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텍스트 전체가 철저하게 상징으로 짜인 문학적 판타지라는 뜻이 되는데 깁슨은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썼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깁슨의 관점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특정 역사적 개인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가 뜻하듯 사람 그 자체, 즉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아, 우리 모두요?
네. 에덴 동산은 세상이 원래 어떠해야 했는지에 대한 인류의 깊은 철학적 열망을 담아낸 유토피아적 무대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일매일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 인간 본성의 취약함을 비추는 거라는 거죠. 역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고도의 철학적 신화라는 해석입니다.
와, 우리는 처음에 단순히 에덴 동산의 GPS 좌표가 중동 어디쯤일까? 이걸 찾고 있었는데 논의를 파고들다 보니까 결국 질문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우리가 이 수천 년 된 고대 기록을 실제로 일어난 시공간적 역사로 읽어낼 것인가? 아니면 인간 본성과 세계관을 비추는 거대한 상징적 거울로 읽어낼 것인가? 이런 묵직한 역사 기록학적 질문으로 확장됐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고대 문헌을 치열하게 연구해야 하는 진짜 이유이자 매력이죠. 겉으로 드러난 이상한 지명이나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동사 시제 하나를 붙잡고 파고들다 보면 결국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정면으로 딱 마주하게 되거든요.
정말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자, 이제 슬슬 오늘 자료를 깊이 파헤쳐본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 우리는 로버트 바누이 박사의 강의 노트와 여러 학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텍스트의 이면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2장이 1장의 어설픈 중복이라는 오해를 깨기 위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가진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확인했고요.
게다가 모순처럼 보이던 창조 순서의 비밀이 고대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적 한계와 논리적 문맥의 부재에서 온다는 점을 풀어냈죠. 나아가 에덴의 기이한 지리적 묘사를 통해서 이 문헌이 역사적 사실의 기록인지 아니면 거대한 문학적 상징인지에 대한 학계의 팽팽한 세계관적 충돌까지 도달해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논의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문학적 비유나 철학적 상징으로 읽어낼 것인지에 대한 정답을 내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제 하나, 단어 하나의 미세한 뉘앙스, 그리고 지리적 단서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의심하며 재구성해보는 이 지난한 과정 그 자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앞뒤가 안 맞고 무슨 투성이의 낡은 정보라도 그 당대의 배경과 논리적 문맥을 치열하게 파악하기 시작하면 텍스트는 완전히 새로운 깊이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니까요.
비판적 사고란 단순히 눈앞의 텍스트에 모순이 있다고 막 부정하고 덮어버리는 얕은 의심이 아니거든요. 텍스트가 쓰인 본래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을 상상력을 동원해 재구성해내고 그 안에서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발굴해내는 힘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혼자 곰곰이 씹어볼 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영화의 감독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타임라인이 엉키고 단서가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또 논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고대 히브리어 동사에 대과거 시제가 없다는 사실 하나, 단어 하나의 뉘앙스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텍스트의 해석을 두고 세계관을 넘나드는 극적인 논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단어 하나, 시제 하나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상해 보세요. 아주 까마득한 미래, 수천 년 뒤의 미래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의 헌법 조문이나 굵직한 역사적 기록들, 혹은 우리가 매일매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쏟아내는 수많은 텍스트를 발굴해서 읽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 시대만의 미세한 언어적 맥락, 반어법, 억양,
이모티콘 같은 비언어적 관용구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면 과연 어떨까요?
오, 끔찍하겠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텍스트에 남겨진 기이한 모순들을 보며 완전히 엉뚱한 오해를 하고 우리 시대의 진실이 무엇이었는가를 두고 자기들끼리 오늘날의 비평학자들처럼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자료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고대 텍스트의 미스터리, 그리고 미래 세대가 바라볼 우리의 미스터리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